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사실 저는 강의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설교를 맡으면 굉장히 떨립니다. 이런 떨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 고등코넬 신학대학원 산하 고등코넬 인스티튜트에서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프로그램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맥스칼리즈라고 하는 작은 기관을 설립해서 지역교회 성도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 교육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 삶의 작은 철학 중 하나는 제가 어디에 살든지 교회는 동네 교회를 가자라는 게 제 삶의 철학입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 3.1교회 바로 윗동네에 중림동이라고 있어요. 혹시 중림동 주민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중림동에서 살게 되면서 3.1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마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배 끝나고 길 건너 식당에서 점심 먹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 맞습니다. 다음에 저를 보시면 제가 맛있는 메뉴로 골라서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3.1교회 표어는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표대를 향한다는 말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성과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께 사로잡힌 자아를 얻기 위한 것, 곧 내적 성숙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제 설교에 갈 바가 없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인데 표대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또한 어떠한 삶일까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삶에 또 제 기억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점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초점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길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경험들과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초점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과 또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초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요. 그리고 초점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치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5절의 말씀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위험들을 경험했던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삶이 농축된 그런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의 나이 17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아주 컬러풀한 옷을 입혔습니다. 또 그가 곡식단의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그 꿈을 해몽해 줬더니 형들이 우리 단이 너에게 절을 하더냐라는 것으로 미움을 사면서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부터 보니까 요셉은 애굽 시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했지만 이 꿈을 꾸고 그리고 해석해 준 이후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이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 꿈은 7년 흉년, 7년 풍년, 풍년이 먼저죠. 풍년 그리고 흉년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고 이제 7년의 흉년이 돌아왔을 때 드디어 그는 헤어졌던 형제들이 그의 앞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으나 그는 그의 감정을 숨기고 그들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본문 45장에 이르러 그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을 다루었던 창세기 46장부터 마지막 장에는 이제 아버지 야곱과 다시 한번 상봉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래서 110세의 그의 나이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을 경험을 했던 생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 종살이, 죄수, 총리 그리고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활용해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여기에 한 가지 원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크고 작은 여러한 일들, 사건들,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본인의 삶을 또 자신을 만들어 주었던 몇몇 중요한 그러한 사건들, 경험들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도 힘든 그런 뼈아픈 부정적인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저의 인격을 만들어 주었던 저를 성숙의 길로 안내해 주었던 몇몇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사건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초점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분명 요셉을 다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활용하셨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요셉으로 하여금 성숙한 주의 백성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졌던 것을 보게 합니다. 본문 5절과 같은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건을 우연으로 덮어두지 않고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초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길래 그의 삶의 우여곡절이 그로 하여금 성숙된 초점 있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말씀 앞에 성찰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중에 빠졌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던 중에도 꿈의 해석을 해주었음에도 그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그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모든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또 본문 5절 말씀에 자신을 판 형들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후에 형들을 궁극적으로 용서하고 했던 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사건을 당하든지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줄 알았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이 말씀을 자신의 상황 속에 비출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성찰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 한 가지 패턴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한 네 가지의 패턴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건이 찾아옵니다. 무슨 경험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실이 찾아옵니다. 현실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인간인지라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죠. 그죠? 감정이 욱하거나 감정이 요동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이기 때문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것은요, 참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우리가 상황을 창조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게 또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감정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말씀을 그 안에 투영시키는 두 번째 패턴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는 이것을 프로세싱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프로세싱. 여러분들 집에 주방에 보면 그 가지고 계신 가전제품 가운데 이 믹서기는 하나 정도씩은 다 있으시죠? 믹서기가 하는 일이 뭔가요? 여러 종류의 재료들을 다 집어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윙 갈아버리죠. 그러면 집어넣은 거랑 다른 뭔가가 새로운 게 나와요. 이게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의 어려운 재료를 말씀 앞에 넣고 갈았더니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가 이제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고 프로세싱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죠. 그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려주는 재해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게 세 번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덮어두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 보는 거죠. 내 감정은 이랬으나 말씀의 깨달음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현실, 프로세싱, 깨달음, 적용. 이러한 패턴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훈련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저서 The Spirit of Disciplines라는 책에서 성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찰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또 다른 영성가인 우리가 잘 아는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에서 성찰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내면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맞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 생겨나는 많은 사건들과 경험들을 성찰한다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시각을 갖는 것, 그것이 성찰이라는 거죠. 요셉은 이와 같은 말씀 성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초점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또 환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또 아이고 나는 또 실패했구나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오다니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잠히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그 과정은 어떠했고 또 말씀은 나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배웠어야 했는가를 뒤돌아보는 것 그와 같은 말씀 성찰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직도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도 뭔가 답답함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조용히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 지금 어떠한 사건 쪽에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그토록 많은 일을 경험해도 이 성깔 왜 변하지 못합니까? 이거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어의 표현으로 behind the wheel 캐릭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차 타고 운전하면서 운전대만 잡으면 나타나는 성격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운전대만 잡고 혼자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질 하면서 빵빵거리고 왜 저기서 우회전을 안 하는 거야?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는 성격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성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말씀으로 실험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실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역 구절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유혹거리들과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건들 앞에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찰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든 아니면 주기적으로 내가 작정하고 계속해서 씨름하는 기간을 갖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방향타를 삼는 것, 인격의 바로미터를 삼는 것, 그것이 초점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 삶을 볼 때에도 제가 조금 전에 비하인드 오글 캐릭터를 말씀드렸지만 제 삶 속에 말씀으로 씨름했던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꼭시타우라는 작은 동네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러시아말을 했기 때문에 아주 속도감 있게 다른 선교사님들보다도 한 두 배의 속도를 내면서 막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 한 4년 차 됐을 때 일인데요.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기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예배당을 쫓겨다니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겠구나. 우리 형제자매들도 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장막이 생겼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제가 헌당 예배를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가서 빨리 진찰해 보니까 지금 선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제 건강에 큰 타격이 충격이 왔어요. 그러니까 간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뼈를 묶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왜 이제는 죽을 병을 저에게 주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작정하면서 여보, 우리 일주일 동안에 우리 서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우리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제 아내와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만난 그 인카운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이름 앞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저에게 무슨 깨달음이 왔냐면 그렇구나.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적용해야죠. 사건 프로세싱 깨달음 적용.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선교지를 후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극적으로 변하게 됐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주일 설교 30분으로 우리가 말씀 성찰을 끝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말씀 성찰은 삶의 연료가 돼서 우리의 예배로 끊이지 않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연료로 지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성찰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표대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성숙한 인격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와 같은 많은 경험들과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초점 있는 삶을 사는 것과는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초점 있는 삶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8절, 제가 6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우리가 이쯤 되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법합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애굽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가 신적인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바로의 아비가 됐고 그와 같은 애굽을 치리하는 실권자가 됐다고 할 때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말로는 킹 왕짱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보내시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상반된 경험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7장 13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시작.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어떤 경험입니까? 이제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의 태스크를 줍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맡겨요. 아예 막내니 11번째니까 어리니까. 근데 그 일은 심부름하는 일이었어요. 심부름꾼이었던 거예요. 양치는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는 아주 단순한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심부름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종의 신세가 된 요셉을 스터디하면서 적어도 한 10년은 종살이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요새는 5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한 거예요. 또 보디발한의 유혹 때문에 누명을 쓰고 그는 죄수의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꿈이 이루어지면 나를 기억해서 나도 감옥에서 좀 빼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장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죠. 그는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45장의 요셉의 모습과 그 이전의 요셉의 모습 간의 그 연속성에는 우리가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잘 나갈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총리일 때가 가장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와 같은 논리로 돌아갑니다. 우뚝 선 사람에게 주목을 하지요. 로또 인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한 방으로 판세가 뒤집혔으면 됐지 과정이 뭐 중요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삶의 흑역사 같은 그 순간을 요셉은 그냥 그렇게 끝나게 두었을까요? 조금 읽었던 심부름하는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7장 15절부터인데요. 15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그들에게 방언한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자,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가는 그 속에서 그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마 저 같으면은 아이고 이쯤 했으면 됐어 이렇게 한낮에 태양볕에 찾지도 못하는데 돌아가면 되겠지. 아빠한테 얘기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하겠지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형을 찾는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형들 찾는다가 아니라 이전에 15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그들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심부름의 역할을 받은 이상 이제는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작은 일을 맡았을 때에 그것이 나의 마지막 일인 것처럼 해낼 줄 아는 사람.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록 누명을 쓰고 그렇게 죄수 역할을 했지만 거기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재반, 감옥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도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도 옥중에서도 그들을 잘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짬밥이 더 많은 요셉이 자기 아래 것들을 섬긴 거죠.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자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크고 작은 사건들을 지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초점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 종으로서, 죄수로서, 신하로서, 총리로서, 아버지의 한 아들로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초점 있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준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다루심에 올바르게 반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 있는 삶이라는 것은요, 순간순간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의 집합체입니다. 초점 있는 삶은 보내신을 받은 그런 바로 그 자리에서 성실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성품, 송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을 묵상을 하면서 사랑과 인내와 섬김과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 표대는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공덕을 쌓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한 매일의 일상에서 크고 작은 경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모여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다라야 될 표대요 우리의 성품의 성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설마 여기는 아니겠지? 지금 말고 언제일까?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그래, 지금 말고 그날이 오면 나는 꼭 헌신할 거야. 그날이 오면 내 진가를 보여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건너뛰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충대충 살다가 한 방으로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성실함이 없이 오늘에 초점 있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역할은 바뀝니다. 역할은요 유기체 같아서 우리가 역할을 잘 해내면 또 성장된 확장된 역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지 보냄받은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숙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교의 영역으로 가져가도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 세상에 보낸받은 교회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보내시는 곳은 또한 어디입니까? 여기가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좀 더 특별한 곳으로 보내지 왜 일상으로 보내셨을까라는 것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순간 그것을 선교적으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생활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서라는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고 가고 가서 결국 그곳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사도로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 전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표현을 이해하면 as you go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도상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너희가 처해 있는 그 존재로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1미터 앞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물론 특별하게 바다 건너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을 읽겠습니다.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단순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작은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보다도 나보다 앞서서 나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잠재적 요셉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뒤자로 한번 봐보시겠어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좌에 계신 분들에게 그분만이 담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나만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아니요. 인생 뭐 있죠? 인생 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품을 성숙되게 함으로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초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일평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을 어디서 주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충성하라는 것, 성숙된 삶을 순종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무리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요셉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삶에 찾아오사 말씀 대신 주님으로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때마다 일마다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주의 그 푯대를 향하여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나의 주권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초점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평생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말씀과 성실함으로 초점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